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대남포 사격으로 남북한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방부대 완전 무장을 명령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군도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응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1일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하는 제3군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22일 오후 5시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확성기 방송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과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21일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사항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반기문 총장은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최근 사태를 우려하며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반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21일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로저 캐비네스 대변인은 이날 대파키스탄 군사원조 확인 절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군사원조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테러 조직 소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군사원조를 해왔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언론은 미 국방부가 테러 조직인 하카나 소탕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에 군사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 핵합의를 지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니들로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만일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번 합의 하에서도 미국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앞서 이번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중진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AP통신은 최근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핵시설을 자체 사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누 유키야 IAEA 사무총장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와전된 것이며 이는 IAEA가 진행할 중요한 확인 방식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국 병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외국 병력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12,000여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과 200대의 군용기 또 각종 군사 장비들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2차 대전 중 일본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9월 3일을 전승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한철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인민군에 완전 무장 명령을 내리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유엔은 북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21일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경고성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2일 오후 5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했는데요. 북한은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21일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북한 총참모부에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임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전통문은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뒤 남북한이 포탄을 주고받는 경고성 포격전을 벌임에 따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남측에 대한 포격 도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인민군의 완전 무장을 명령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사경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기비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한으로 정한 22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뿐 아니라 허를 찌르는 성동격서식 도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평북 지역에서 노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미한 연합 감시 자산에 식별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지된 스커드 미사일의 기종은 사거리 500km 이하인 스커드C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0km에 이릅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의도에 따라 발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선 북한군이 후방에 있던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화력을 한층 증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군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학유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20일 포격 도발 직후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서부전선 군사령부를 방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포격 도발 직후 표명한 대화 의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해 경기도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3군사령부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감행한 서부전선의 군 지휘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박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지방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곳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전 한국군의 즉각 대응 사격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평소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포격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서한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 서한은 20일 오후 4시 50분쯤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한국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달됐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10분 정도 뒤인 오후 5시쯤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한국 국방부 앞으로 보내 48시간 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불과 1시간 남짓 뒤에 대화를 주장한 서한과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전통문을 한국 측에 잇따라 보낸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전통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온 시간, 시각과 또 그때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격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과연 대화의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20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를 통해 포격 도발 사실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그런 부분이 북한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양건 비서의 서한에 대응해 2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40분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명의 문제로 시비를 걸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김 비서가 보낸 서한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진 것인 만큼 답장격의 통지문도 홍 장관이 아닌 김 안보실장이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장관이 보내려 한 통지문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따른 응당한 조치라는 점과 군사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수습할 용의가 있다면 최근 일련의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 등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주요국들과 유엔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포격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드나드는 한국 측 인원을 당분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신변안전보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 인원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일 출경하고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출입을 하고 두 번째는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만 출경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만일을 대비해 21일 연평도와 백령도 등 북한과의 접경 수역에 위치한 서해 5도의 조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완전 무장,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이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BOA에 스웨덴 대사관이 현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도 현재로선 안보 또는 비상신호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 소개령을 내릴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무부가 발령한 북한 여행경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적 수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는 긴장을 높일 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의 김영권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정권이 포격 도발 이후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한국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난 8월 4일 지뢰 도발에 이어서 또 우리 영토를 향해서 포격 도발을 했고
네.
또 48시간 시한을 두고 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최후 통첩을 해오고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어제 총참모부 전통문을 통해서 특히 48시간 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은 뭘까요?
네, 북한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우리에게 그 대북 심리전, 특히 확성기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심리전을 중단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네.
결국 2004년에 장성급 회담에서 이제 그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이제 합의가 됐는데. 네, 그래서 11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응징 조치로서 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북한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북한이 이걸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밀어볼 수 있거든요.
예.
결국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했듯이 북한은 우리의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다. 또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결국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북한으로서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뜨게 해주는 또 북한 군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확성기 방송이 굉장히 뼈아픈 것이죠.
네. 북한 군인들이 확성기 방송을 네. 들으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이제 탈북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사실 처음에는 방송을 듣고 반신반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 같은 경우 일기예보가 딱딱 들어맞는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북한 내부 매체를 통해서 전혀 접할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정보들 또 북한 내부 돌아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네.
그래서 북한 정권 체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전투의지가 약화되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과거 김정일 정권 때도 그걸 중단해 줄 것을 간청을 했었고
네.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현재 한국에서는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북한군은 그동안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 기간은 대체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경한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이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난 후에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예상보다 빨리 이런 도발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속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그 북한 지도부의 어떤 판단이 이렇게 성급한 그런 도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산도 같이 깔려 있죠. 북한 내부의 결속도 함께 깔려 있고요.
그런데 이 북한 당국은 포격 도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의 자세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뭐 그동안 천안함 폭침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지뢰 도발 또 이번에 포격 도발까지 모두 다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기들의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내외적으로 이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포를 쏜 그 북한의 행태를 보면
네.
사실 고사총이라는 걸 쏘았고 사실 우리 주민들도 총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야산의 비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 평사포 일부를 쏘긴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오늘 그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남측이 포탄의 종류도 모르고 피탄지도 잘 못 찾고 그런데 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쏘았다 이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은 덮고 역시 긴장이 고조된 책임이 남측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그런 수법을 이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나라 안팎에 대한 여러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외세의 위협을 통해서 내부의 단결이나 충성을 유도하는 건 뭐 잘 알려진 북한 당국의 전략 기조다 이런 또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그 한국의 어떤 여론 분열 이런 의도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그 남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조차 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소리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우리 내부 국론이 분열이 되고 우리 정부와 군의 발표를 불신하는 그런 이 일부 여론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한 목소리가 됐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북한을 질타하고 우리 대북 심전 방송을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막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프고 아마 당황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렇게 그 강한 네. 반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이 북한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기한을 내일 오후 5시까지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한국군은 방송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군은 북한의 그런 최후 통첩성 일방적인 그 경고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북한이 내일 그 시한이 된 이후 시한이 지난 이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소위 북한이 말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그 맞대응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네.
만약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아마 좀 더 긴장이 높아지고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포격도발 의도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거홍 한국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한 모두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 대사는 21일 경기도 성남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남북한 양측이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중국은 남북한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휴전선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사격 도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했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훈련이 다시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한국군의 연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일시 중단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공조를 위해 일시로 훈련을 중단했지만 다시 예정대로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대비태세를 높이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의 결과로 한국 측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공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공조 내용과 관련해 미군 사령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 측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또 북한이 오는 10월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으며 위협의 수준에 대해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서의 도발을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온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AP통신은 훈련 중단이 북한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훈련 중단은 미리 예정됐던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장기간 진행되는 훈련에서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지난 17일에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한 연합훈련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줄곧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관련해서도 지난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훈련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 간 고조되고 있는 긴장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양측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더 이상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모든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줄이고 평화와 안정을 증대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한 새로운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남북한이 20일 비무장지대에서 포격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지 당국의 권고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앞선 여행주의보에서도 한반도의 긴장 수준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또 북한의 2012년 미사일 시험 발사와 2013년 핵실험 그리고 정기적인 미한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도 역시 긴장이 고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은 북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해 홍수 피해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20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적십자사 IFRC가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드 보노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이 적십자사와 협력해 피해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해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 외에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옥 700여 채가 무너졌으며 농경지 4,0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해 황해남도와 함경남도 북도 내 7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구호품을 분배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도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최근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유엔의 발표와 같지만 가옥 천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 북한 담당관은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통일 관련 민간 방송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출연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탈북민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국이 최근 출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게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 이제 황석영이라든지
스피킹 서울 서교동의 한 호텔. 8월이지만 마치 송년회 같은 분위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정을 나눕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리다 북한학과 조영기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한 민간 방송의 출연자들입니다. 자유조선방송과 열린북한방송 등 대북방송과 데일리 NK 등 인터넷 신문사가 함께 만든 이 방송이 추진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거의 보수도 받지 않고 통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출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방송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방송이에요. 그 참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겁니다. 진행자도 있고 또 게스트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을 좀 길게 해왔는데 한 번도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연자를 위한 감사의 밤, 국민통일방송 출연자를 위한 감사의 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출연자들 중 절반은 탈북민인데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 만큼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탈북민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탈북민 출연자들이 함께했는데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탈북민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평안남도에서 왔고요. 네, 2011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한국 정착하고 있는 기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우연히 한국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라디오가 탈북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는 어느 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네, 뭐 그때 생각하면 자유 아시아 방송이라고 했던지 뭐 KBS 너무 많이 떠가지고 예, 방송을 모르겠고 우리가 방송국은 개치 않고 내용을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저는 기본 사회를 그 해설해주는 예, 이게 제일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학문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 교육 이게 제가 가장 잊혀지지 못할 제 의식이 계몽된 최고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을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북한에서 한국의 라디오를 들었다는 탈북민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이광백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솔직히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의 수가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략 북한에 있었을 때 저희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이 한 2%에서 3%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에 2%에서 3% 정도의 북한 주민이 저희 방송을 들었다는 그 사실, 그게 굳이 성과라면 성과인 듯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5%, 10%, 또 15%, 30% 더 많은 북한 주민이 듣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국민통일방송에서 실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 위형빈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위형빈 씨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에 방학 동안 실습사원으로 오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요. 위형빈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곡, 첫 곡은 이제 원. 원은 이제 제가 와서 한 2주차? 2주차인가 3주차 때 쓴 건데 그때는 제가 북한을 잘 몰랐어요. 그때 북한 현재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되다가 저 자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도 아니고 북한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제가 가사에도 나왔듯이 아무 변화도 없이 지금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관심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를 담아서 썼고요.
위형빈 씨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뭐 제가 가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제가 미국에서도 요즘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현재는 정말 영향력이 미미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꾸는 꿈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데 진심을 담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출연자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이들도 남과 북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 돌아가서도 북한의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제 이름은 제이슨 마르스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통일은, 남북통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TNK와 그 유니테이션 미디어 그룹과 그 연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Working with you in the future. 감사합니다.
네, 제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역시 한국 여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인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이 최근에 급속히 확대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달 중국 제조업 지수가 6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고요. 또 아마노유키 IAEA 사무총장은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이란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보죠.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이 최근 급속히 확대됐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공개한 아태 해양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은 그 전에 이제 미국 정부가 파악했던 것보다 최근에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900에이커, 1,170헥타르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는 앞서 파악됐던 2,000에이커보다 45% 이상 넓어진 겁니다.
네,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매립 작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최근에 여러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그런 입장을 밝혔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달 초에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 작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 국방부 보고서와 관련해서요. 중국 외교부도 오늘 매립 작업은 지난 6월 말 이후에 중단됐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미국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도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6월까지 상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이 공식 발표와 달리 6월 이후에도 매립 작업을 계속했는지는 이번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는 없죠.
네, 아무튼 인공섬 면적이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 적어도 6월까지 중국이 매립 작업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주변국들의 우려도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3년 12월 이후에 영유권 분쟁 해역 7곳에서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주변국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인공섬 조성 속도를 크게 높이고 더욱더 확대했다는 점은 우려를 더 많게 하고 있고요. 미 국방부 보고서도요. 중국이 인공섬과 또 인공섬 위에 여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인공섬에 어떤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활주로와 대형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정박시설, 또 막사, 또 다른 뭐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보고서는요, 특히 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건설 중인 중국의 활주로가 거의 완성 단계라면서 중국군이 항공모함에 탑재한 함재기를 이 인공섬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시킬 경우에 더욱 지속적인 작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도요,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작전 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 직접적인 우려를 계속 밝혀왔는데요. 앞서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국이 인공섬 활주로에서 전투기를 운영할 경우에 자국 전역이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면서 이는 예기치 않았던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이 지난 20개월간 남중국해에서 매립한 인공섬 면적은 나머지 분쟁 국가들이 40여 년에 걸쳐 매립한 면적의 1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플래틀리 군대의 경우에는요. 인공섬으로 조성된 전체 면적의 95%가 중국에 의한 것인데요. 보고서는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중국이 물리적인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지역 긴장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매립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섬에 건설한 시설도 군사용이라는 외부의 우려와 달리 해양 수색과 구조, 또 재난 지원, 항해 지원 이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경제 소식입니다. 이번 달 중국 제조업 지수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군요.
네, 이 제조업 관련 지수가 6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당초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수입니까?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건데요. 줄여서 차이신 PMI 지수 이렇게 부릅니다. PMI는 이 공장을 비롯해서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추적한 것인데 그만큼 이 한 국가경제, 특히 이제 제조업의 상태를 반영을 하고요. 이 수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차이신 PMI 지수는요. 47.1로 2009년 3월에 기록한 44.8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보다도 낮고요. 특히 이제 47.1은 지난달보다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더욱 심각하게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차이신 제조업 이 구매관리자 지수 PMI 외에 중국 국가통계국에도 별도로 PM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국가통계국 지수는 어떤가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건 이제 이번 달 지수는 없고요. 지난달 지수가 나와 있는데 지난달 PMI는 정확하게 50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제 50이 넘으면 뭐 이제 더 좋아지는 것이고 50이 보다 적으면 위축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 3월부터 지금 계속 하향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통계도 이번 달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에 이 차이신 PMI 지수를 발표한 차이신 미디어 그룹은요. 이번 달 지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올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재정, 또 통화 정책을 잘 운영해서 거시 경제 안전성은 안전성대로 확보하고 또 경제 구조 개혁은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는 얼마입니까?
중국 정부는 7% 정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뭐 1990년대 이후에 성장세가 점차 둔화됐고 지난해는 7.4%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1사분기, 2사분기의 잠정 성장률이 7%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성장세가 위축된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7% 성장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중국은 얼마 전에 위안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조치도 취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시장 환율에 가깝게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뭐 대부분 이 수출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이제 중국산 상품의 가격도 싸지고 그만큼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이 지난달에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 이상 줄면서 빨간불이 켜졌고요. 중국이 이제 그동안의 다른 경기 부양책이 별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보다 더 낮아지면서 이 위안화 평가 절하의 어떤 체감 효과는 당장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 수출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은요 올 하반기는 지나야 되고요 내년은 돼야 그래도 이 위안화 평가 절하의 효과를 수출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도 출렁거렸죠.
네, 이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도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요. 아시아 주변 지역 증시도 21일 일제히 폭락을 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전날보다 4.2% 내려갔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11%나 폭락을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또 이제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이번 주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한 것은 이 텐진항 폭발 사고의 여파도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텐진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텐진항 폭발 사고 현장 주변에서 또다시 새로운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텐진항 사고 현장에서는 사실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물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또 유출된 물질은 중화 처리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수백 명의 추가 인력이 파견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네 건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런 작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화재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닌데 일부는 이 현장에 남아있던 이 자동차 연료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독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환경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앞서 텐진시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발표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물류창고에는 중국 정부가 3천 톤이 넘는 위험 물질이 있고 특히 그중에 이 맹독성 물질인 시와나 나트륨이 700톤 이상 있었고요. 또 이 중에 550톤 정도는 폭발로 사라졌다는 게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표였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텐진시 시내 이제 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이 시와나 나트륨이 물에 흘러들어가서 수질 오염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중국 당국의 발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심 군시설에 대한 사찰을 이란이 직접 수행하도록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한 내용이 공개됐고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IAEA 사무총장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2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 내 군시설에 대한 사찰을 IAEA가 아니라 이란이 직접 수행하도록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는 보도는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IAEA가 진행할 중요한 검증 작업의 방법에 대해서 관련 기사는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검증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아마노 총장도요, 성명에서 구체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 합의이기 때문에 자신이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라면서, 하지만 이란과 최종 합의한 방식은 기술적으로 빈틈이 없다. 또 IAEA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IAEA는 어떤 방식으로든 안전 기준을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노 총장의 성명만으로는 이번에 보도로 제기된 우려가 모두 사라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앞서 미국 언론 AP통신이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란에는 서방으로부터 핵개발 관련 시설로 의심을 받아온 군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폭실험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란 내 군시설을 이란에서 사찰단이 절대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IAEA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전문가들이 대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IAEA에 넘기면 IAEA는 이에 기술적인 진위만을 확인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고, 과연 이란이 이런 부속 합의까지 체결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를 속이고 합의를 어길 가능성은 없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미 이번 이란과 IAEA 사이의 부속 합의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IAEA 핵사찰의 책임을 이란에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을 약속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민주당 소속 제롤드 네들러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이 20일 공개됐는데요. 휴가 중에 이제 보낸 서한이었다고 합니다. 네들러 의원은 뉴욕이 지역구인데요. 지역구에 유대계 유권자가 많고 아직은 이란 핵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입장으로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의원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핵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열어둘 것이다. 또 이란의 테러그룹 지원 등 핵문제와 무관한 사안으로 가해진 제재는 핵 합의와 관련 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도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해주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5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2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BOA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대남포 사격으로 남북한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방부대의 완전 무장을 명령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군도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응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1일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하는 제3군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정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22일 오후 5시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확성기 방송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과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21일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사항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방기문 총장은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최근 사태를 우려하며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반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가다니 겐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남북한이 20일 포격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21일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로저 캐비네스 대변인은 이날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확인 절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테러 조직 소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군사원조를 해왔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언론은 미 국방부가 테러 조직인 하카나 소탕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에 군사원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 핵합의를 지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나들러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만일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번 합의 하에서도 미국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번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중진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역시 유력 정치인인 척 슈머 상원의원이 지난달 핵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AP통신은 최근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핵시설을 자체 사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와전된 것이며 이는 IAEA가 진행할 중요한 확인 방식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국 병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외국 병력을 초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